오후 시간에 사실 이렇게 졸립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또 형제님께서 즐거운 얘기를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죠. 가인과 아벨의 그 희생 헌물에 대해서 아무나 좋습니다. 한번 우리가 또 이제 신천지가 얘기한 건 그거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건 또 알아야 되는 거니까. 누가 얘기하실래요? 대표로. 우리 김보혜 자매님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네.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들으면 생각나는데 막상 그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러시죠? 네. 그 가인과 아벨 얘기, 그 아벨의 희생 헌물 얘기가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어디지요? 11장 4절에 그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11장 4절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들도 사실 이걸 궁금해해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 같이 읽으면서 근데 왜 이거 안 받으셨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성경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벨의 희생 헌물에, 그러니까 뭐 누가 어디에 속해 있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아벨에게는 여기 지금 제일 먼저 뭐가 있었죠? 아벨에게는 믿음으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으니까 아벨에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가인은 뭐가 없는 거죠? 아, 믿음이 없네요. 그다음에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대요. 가인이 아벨이 뭐 드렸는데 뛰어나다 그러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그건 뛰어난 희생물이래요. 그러면 가인의 희생물은 열등한 희생물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신대요. 그럼 뭐가 이 아벨의 희생물을 가인의 것보다 뛰어나게 만들었냐는 거죠. 뭐가? 첫 번째 지금 여기 성경적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이 있는 희생물이 뛰어난 희생물이고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그렇죠? 근데 그 의로워졌어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성경 전체로 볼 때에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뭐가 필요하죠?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덮이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희생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거예요. 뭐가 두 가지가 있냐 없냐인데 첫 번째 믿음이 있냐 없냐, 두 번째 피가 있냐 없냐. 그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나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녀들을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만 있는 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가인으로 대표되는 아들이 있는 것이고 아벨로 대표되는 그 아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담이 얼마나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많이 있었겠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그야말로 낙원이잖아요. 파라다이스. 그 낙원에 있을 때의 삶과 밖에 쫓겨났을 때의 삶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터인데 왜 그렇게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 틈만 나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틈만 나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낮에 일하고 저녁 때 모였을 때 뭐 했겠어요. 그 자신이 직접 겪은 그 하나님 에덴 동산 이 얘기를 쭉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자신이 범죄 그걸 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그걸 먹었을 때 죽는 존재가 됐다. 그런데 내가 그날 영과 혼과 육이 사실 다 죽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다. 나는 내 수치를 내 스스로 덮으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이렇게 앞치마를 해 입었지만 부분적으로 가리는 것이고 또 불완전하게 가리는 그러한 것을 내 스스로 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피가 묻은 채로 그대로 입히셨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교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 묻은 그 가죽옷을 짐승을 죽여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는 죄인의 죄를 덮는 그것은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걸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얘기 안 하셨겠어요? 그거를 모든 아이들에게 다 가르쳤을 거라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은 아이가 있는 것이고 그걸 무시한 아이가 있는 거죠. 아벨은 그걸 그대로 믿고 짐승의 헌물을 가져왔던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걸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가인은 그걸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난 이 농산물 그것으로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은 거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정성만 있으면 받아주시겠지 이러면서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종교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종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희생 헌물 얘기는 사실 우리가 믿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구원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원초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이 사례이고 복음이 뭐며 종교가 뭔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고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뛰어난 희생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의로 인정해 주신다. 피에 의해서 덮여야만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창세기 공부는 제가 일부러 좀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와서 초창기에, 작은 모임들에서 제가 창세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반복하기가 뭐 해서 전체 있는 자리에서는 창세기 공부를 안 했는데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요 시간에 창세기를 좀 공부할 때가 좀 올 것 같아요. 창세기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재밌는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제가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12장에 영적 선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영적인 선물들,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는 그 선물들을 주시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모든 선물은 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게 병고침이었고 병고침의 이 은사, 소위 병고침의 은사가 현대교회 내에서 대단히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확 달라지는 문제인데 교리가 이게 이제 은사운동 교리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보수적인 근본주의 교리로 가느냐를 확 갈라놓는 거란 말이에요. 방언 문제가 그렇고 이 병고침의 문제가 그렇고 지난 시간에 핵심이 뭐였냐면 병고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에 병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병고침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기억나면 이거 이상한 거죠.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 누가 적어놓은 거 있으신 분. 메시아 표적으로서의 병고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병고침이 아니라 그랬어요. 메시아 표적으로서의 병고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으로서의 병고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 내에서의 이 일반적인 그냥 기도 응답으로서의 병고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예, 지금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로서의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서의 병고침이 있다. 이 세 개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교회가 지금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병고침을 우리도 따라해야 된다.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메시아 표적이라 그랬어요. 메시아 표적.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할 때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병고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고쳤으니까 우리도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표적을 자기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만 남았습니다. 메시아 표적으로서의 그 병고침이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의 병고침이 그냥 같이 그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도 메시아 표적이 일부로서 이렇게 이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때 이제 초대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은사로서의 병고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은사로서의 병고침. 이건 메시아 표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병고침과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부여받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누구든지 손을 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했을 땐 안 낫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낫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상태에 관계없이 물론 이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 자체를 주시지 않겠지만, 제 어떤 조금 이렇게 신앙의 기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손을 얹으면, 탁 하고 얹으면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카리스마. 헬라어로 그게 카리스마예요. 은사. 칼리스마가 아니라 네, 카리스마. 어떤 분이 아이디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칼리스마. 그래서 제가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기도 많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얹으면 낫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초창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한 은사를 받아서 병고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으로 누군가가 병고치는 것이 병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공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기틀이 잡히면서 세팅이 됐을 때에는 은사로서의 병고침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은사로서의 병고침은. 다만 뭐는 남은 겁니까?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병고침은 남은 거예요. 그거는 어느 시대에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병고침도 얼마든지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불치병이었어요. 이 사람이 불치병인데 교회가 함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치병이 나았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은사가 있어서 이게 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나을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병고침만 있다는 거예요. 왜? 은사로서의 병고침은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엄청난 은사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기 쪽으로 가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병고침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타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타언어.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일단 4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4절부터 12장 4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선물, 직무, 활동 이게 다 지금 은사의 또 다른 표현들인 거예요. 활동은 여러 가지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게 은사예요. 영적 선물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타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자, 여기 지금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타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순서상에서 대단히 뒤에 있다는 거, 이거를 일단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됐든 이러한 선물들의 어떤 종류가 됐든 기록할 때 그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를.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그 뒷부분에 가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이거 첫째, 둘째 이거 왜 나누고 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계속 순서를 얘기하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워너들이니라. 타워너가 몇 번째에 있죠? 맨 마지막에 있네요. 자, 일단 요 부분을 일단 생각한 채로 우리가 타워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타워너, diversities of tongu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타워너들 또는 타워너들로 말하는 자, 이렇게 지금 정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워너 문제 또한 병고침의 문제와 더불어서 현대교회에서 대단히 첨예한 문제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교리가 어떻게 갈리는지가 아주 확 바뀌는 거죠. 이제 그 오순절 개통의 그 교회들은 주장하기를 이 방언,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이제 용어가 좀 잘못됐어요. 개혁성경이 이걸 방언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용어가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방언은 그냥 사투리라는 뜻이잖아요. 사투리.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그럼 사투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건 사투리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언어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흠정역이 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용어대로 방언, 이 방언이 구원의 2차 표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또 마태복음 3장에서 지금 불침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침례자 요한이 이제 불침례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불침례가 곧 성령 침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번을 다뤘습니다. 지금 침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그 불침례, 그것은 알곡과 지금 쭉정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곡은 뭐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불침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불못에 잠기는 거예요. 불의 호수, lake of fire, 불의 호수에 이렇게 푹 잠기는 게 그게 불침례예요. 그거 받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막 이렇게 몸이 뜨거워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불침례 받아야 된다, 불침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령 침례를 지금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 이 네 가지가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성령님과 관련돼서는 이 네 가지가 저기 뒤에 궁금하신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저기 보조 자료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그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불침례를 성령 침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잘못이 하나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방언이 구원의 2차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이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요 구절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는 그 어떤 하늘과 땅의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겠다는 그 말씀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 앞에 부분만 따서 이것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에 이제 이것이 성취되면서 이것이 요엘서의 성취다. 방언이라는 것도 요엘서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워너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이 고린도 교회의 지역적 특색을 조금 고려해야 돼요. 1세기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왜 유독 여기서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타원어를 지금 성경이 다루는 곳이 지금 성경 통틀어서 소위 방언 문제를 다루는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 방언을 다루고 있는 것이 통틀어서 여섯 군데. 신약성경에. 마가복음 16장에 있고, 사도행전 2장에 있고, 10장에 있고, 19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앞으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 언어들을 말하고 뱀들을 집어 올리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할 때, 그때 지금 타언어, 즉 방언의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언의 형태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아까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일단 다시 아까 그 1세기경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지역적인 특색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또 거짓 은사와 참 은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거짓 은사와 참 은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황홀경의 어떤 언어나 또는 이 무아지경에 이르는 어떤 이런 신비 종교 이게 이곳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은 이건 신비 종교의 대단히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이것이 지금 대단히 큰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이 방언의 문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아까 마가복음 16장은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은 그것의 성취라 그랬습니다. 성취가 되면서 또한 실제적으로 이 타언어가 필요했어요. 이 타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아무 필요도 없는데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타언어를 주신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1년에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명절들이 있습니다. 뭐죠?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 하셔도 되고 유월절이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똑같은 얘기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런데 유월절과 오순절은 봄에 있단 말이에요. 봄에 있는 절기로서 오순이라는 말 자체가 50이라는 뜻이잖아요. 50. 그러니까 상순, 중순, 하순 한 달을 순으로 나눌 때 앞에 열흘이 상순, 중간에 열흘이 중순, 뒤에 열흘이 하순. 순이라는 게 열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할 때 오십이라는 뜻이거든요.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부터 해서 이제 50일째 되는 그 날이에요. 유대인의 절기에서 초실절은 무교절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유월절, 무교절과 오순절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한 50일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 이 교통이 이렇게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사람들이 멀리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한번 왔으면 유월절, 무교절 지나서 집에 갔다가 또다시 오순절 때 또다시 오고 이러기가 번거로운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올라오면 오순절까지를 지키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잖아요. 그때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그 기간이 다 지나면서 오순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순절을 지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각자 이 처소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리셔야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언어의 문제가 있었어요. 언어에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은 이 우리가 메대와 뭐 어디와 해가지고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로 이 모든 것을 듣게 되면 어찌미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16개인가요? 17개인가요? 그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살면서 자기네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그 흩어져 사는 지역의 언어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유대교 정체성은 잃지 않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1년에 세 차례는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오순절 지나면 다 내려가야 돼요. 이러한 실제적인 이 필요성 때문에 오순절 사건 때에 타언어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것은 외국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태어난 곳에 말로 듣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의 언어 어쩌고가 아니에요. 샬라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백하게 이것은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국어를 전혀 학습한 경험이 없는데 초자연적으로 외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타언어예요. 예.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타언어입니다. 방언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성령님의 어떤 공식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어떤 표지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의 타언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표적, 방언은 표적이다. 표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즉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이랬어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그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표적으로서 이 방언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결코 반복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첫 번째 이 오순절 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건은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일회적인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순절 은사운동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방언 문제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이때는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방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초청이 되어서 갔는데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시니까 이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타언어들로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타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에서 나온다. 이 고넬료는 뭐냐? 이거는 고넬료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가족에게 내려지는 이 방언도 고넬료 가족 자체를 위한다기보다는 유대인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들도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도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고넬료 자신이 뭔가 그 외국어를 많이 해갖고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 위시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수 있다는 건 사실 자체를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10장이나 전부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고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어떤 제자들을 이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제 일행이 이제 그들을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니까 그들이 타언어로 말하고 대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려진 이 타언어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의 의미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과도기에 속한 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지금 있는 책이라는 거, 그거를 일단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책에 기록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2장, 10장, 19장에 기록된 이 모든 방언들, 타언어, 이것은 새 시대가 열렸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리는 어떤 표적으로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목적만 달성된다면 사실 이게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선물을, 은사를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주시는 것인데 그 목적이 성취가 되면 더 이상 그게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타언어인데 이게 12장과 14장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그냥 성령님의 선물의 목록에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로 하나의 그냥 항목으로서, 은사의 항목으로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소위 방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장을 이제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14장 한 장 전체를 다 타원호에 할애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게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오세요. 읽어보시면 그 뉘앙스가 뭐냐. 타원호 많이 한다고 칭찬하는 뉘앙스가 전혀 아니에요. 타원호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문제를 바로잡는 그 질책하는 바로잡는 그 뉘앙스에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14장 전체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타원어를 자기 과시의 한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 거예요. 현대교회하고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교회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좀 또 들어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면서 가장 논쟁적인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논쟁적인 구절이에요. 타원어의 문제, 방언의 문제.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 잘 정리가 되셔야만 우리가 이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그 교회 이런 것들을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것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다른 형태의 교회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단히 헷갈리고 또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기를 원치 않고 또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저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래서 올바로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했던 그 교회를 저희가 이루어가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의 이 문제에 현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그러한 기준을 갖지 못한 채 참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한 그러한 깨달음과 참 이해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지침으로 자리 잡아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배척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붙잡는 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지체들에게 진리대로 하고자 하는 열정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되는 대로 참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치 않고 하나님 참으로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모든 지체들의 안에서 참 간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진리에 대한 그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